BOA 이야기 미국사 제44부 1920년대 미국.
우드로 윌슨 대통령은 오랫동안 노동조합을 지지해왔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전쟁 중인 상태에서 국력의 중요한 힘을 보탤 공장들이 파업으로 문을 닫게 되자 노동조합에 대한 윌슨 대통령의 공식적인 지지도 끝났습니다. 윌슨 대통령과 보좌관들은 노동자들이 개인의 이익보다 국가의 이익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가가 전쟁을 치르는 상황에서 노동자들이 임금을 더 올려달라고 요구하거나 더 나은 노동 환경을 제공하라고 주장하는 건 별로 좋은 행동이 아닙니다. 우리 노동자들도 국민의 한 사람인 만큼 국가 위기 상황에서는 개인의 권리를 요구하기보다 국익을 위해서 한 걸음 물러서야 합니다. 지금은 전쟁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고 전쟁이 끝나면 다시 노동 조건 개선을 위한 우리의 요구가 관철되도록 투쟁을 계속합시다.
미국의 노동자들은 전쟁이 벌어지는 동안 파업을 멈추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1918년 마침내 전쟁이 끝나자 미국 노동자들은 더 높은 임금을 요구하며 대규모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1919년에는 최대 200만 명의 노동자가 파업에 참여했습니다. 주택 건설업자나 정육업 종사자, 열차 운행 기술자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파업에 동참했고 조선소와 신발 공장, 전화 회사에서도 파업이 일어났습니다.
파업에 동참한 노동자들 대부분이 원하는 것은 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입니다. 그동안 노동조합이 전통적으로 고용주에게 요구해왔던 목표도 바로 이 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이었죠. 하지만 이제 우리 노동자들은 좀 더 큰 변화를 원합니다. 점점 더 많은 노동자가 미국의 경제체제 자체에 큰 변화를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노동자들은 정부가 특정 민간 산업을 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철도 노동자들은 정부가 열차 운행을 영구적으로 통제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석탄 광부들 역시 정부가 석탄 산업을 영구히 통제할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다양한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과 농민들은 미국의 경제체제 자체에 큰 변화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심지어 보수적인 곡물 재배주들도 농민 20만 명이 주요 경제체제의 변화를 요구하는 단체에 가입했습니다.
미국이 자유로운 사업의 본고장이라고 믿어온 전통적인 미국인들에게 새로운 경제체제를 요구하는 노동자와 농민의 시위는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사실상 이들에게는 노동조합은 그다지 필요하지 않은 존재였습니다. 전통적인 평범한 미국인들은 미국에서 파업 물결이 커지고 있는 것은 미국도 러시아처럼 혁명이 일어날 수 있는 신호로 받아들였습니다. 혁명의 직면에 있다는 생각은 미국인들을 두렵게 했고 실제로 레닌은 볼셰비키 혁명이 다른 나라의 노동자들에게 퍼질 거라고 경고했었습니다.
러시아처럼 혁명이 일어날 수 있다는 가능성은 미국인들을 불안하게 했습니다. 특히 1919년에 일어난 몇몇 사건은 마치 마음속 두려움의 불씨가 기름을 쏟아부은 것처럼 미국인들을 더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남동부 조지아주의 한 상원의원 집에서 폭탄이 터졌고 심지어 미국의 최고 법집행 책임자인 미첼 파머 법무부 장관 집 현관 앞에 누군가 폭탄을 터뜨리고 도주했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 미국인들을 두려움에 떨게 했던 가장 심각한 사건은 매사추세츠주 보스턴에서 발생한 경찰의 파업이었습니다.
보스턴 경찰은 임금 인상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경찰국장은 경찰과의 협상을 거부했습니다. 결국 경찰은 파업에 들어갔고요. 심각한 사회 혼란이 시작됐습니다.
이 경찰이 파업을 하다니 도대체 불안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경찰의 보호에서 벗어난 틈을 타 집이고 가게고 도둑이 침입하고 있습니다. 도둑이 물건을 죄다 훔쳐가도 경찰에 신고할 수 없고 신고해도 파업 중인 경찰이 출동해서 보호해 줄 리가 없으니 정말 속이 탑니다. 도둑이 가게를 털어가는 걸 보고도 가만히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제는 주정부에서 경찰을 대신해 시민들을 보호해 주기를 바랄 뿐입니다.
매사추세츠주의 켈빈 쿨리지 주지사는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주 방위군을 소집했습니다. 주 방위군이 경찰의 역할을 대신한 결과 경찰의 파업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경찰관 대부분은 직장을 잃었습니다.
이런 모든 일은 미국인들이 감당하기에 벅차고 힘들었습니다. 이 상황에 대한 비난의 화살은 노동조합과 극단주의자들에게 향했고요. 많은 미국인은 이들이 혁명을 계획했다고 몰아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에서 혁명이 일어날 것을 두려워한 미국인들은 극단주의자들과 노동조합, 공산주의자들로부터 미국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정치적, 사회적으로 강력한 작전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적색 공포로 불리는 이 작전의 앞장선 지도자들은 미국인 수천 명을 공산주의자로 몰고 비난했습니다.
대부분의 미국인은 진심으로 혁명을 두려워했습니다. 많은 미국인은 노동조합의 적극적인 외국인들을 신뢰하지 않았고요. 무엇보다 피비린내 나는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맞이한 미국의 변화와 사회적 불안에 이미 지칠 대로 지친 상태였습니다. 이들은 미국 내 출신 지역도 다르고 사는 곳도 여러 다른 도시에 떨어져 있었지만 약속이나 한 듯이 극단적인 공산주의자로 의심되는 사람들과 단체에 폭력을 행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여러 지역에서 무고한 시민들이 공산주의자로 몰리고 폭력을 당하고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부 뉴욕에서는 군복을 차려입은 사람들이 사회주의 성향의 신문사 사무실을 공격했습니다. 군복 입은 사람들은 갑자기 신문사에 들이닥쳐서 직원들을 폭행하고 닥치는 대로 부수고 사무실 장비를 파괴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서부 워싱턴주 센트럴리아시에서는 노조원들과 노동조합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격렬한 싸움을 벌여서 4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평범한 미국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공산주의자, 극단주의자로 몰려서 비난받고 목숨까지 잃다니 미국의 현실이 정말 참담합니다.
이 시기 미국의 일반 대중의 감정은 노동조합과 정치적 좌파에게 불리했습니다. VOA 이야기 미국사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